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16장 중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고요. 뒤이어서 다시 또다시 한 번 더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간질병 걸렸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문제가 첫 번째 내용이라면 비록 짧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22절과 23절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보았던 내용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교회로 세움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죠. 오늘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다니면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22절에 보시면 처음 상황이 나오죠. 장소는 갈릴리고요. 상황은 사람들이 모일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였는지 왜 모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모였다는 뜻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쭉 모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22절 중간에 보시면 명확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선포들을 보면 뭐 산상수원이라든지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못 알아듣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설명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독 제자들만 한정된 청중으로 정하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이 구별되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표현은 한 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 내용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지금까지 16장 이후에 나왔던 내용을 빼고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을 선포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셨지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매우 짧게도 있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이미 한번 나왔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흥변을 하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적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현실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산상수훈을 만약에 설교하셨다 딱 한 번만 설교하셨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듣는 청중들이 달라지니까요. 여러 차례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확고한 하나님의 계획, 확고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종종 쉽게 넘기는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2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제 수동태로 번역을 해놓았죠. 만약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넘겨집니다.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과정은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요.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정 부분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변함없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던 삶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매우 간단해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매우 근심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이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이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이러면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셨으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러시면 기쁘고 좋을 일이지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특별히 주님이 누구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자들도 지금 근심을 하는 판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제자들은 원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근심하고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자들도 이 모양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이나 그런 맥락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오는 행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항변을 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다 떼거지로 가서 예수님을 붙잡거나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반응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막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조금 지나면 근심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심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일정 부분은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이 계획하는 건가?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고난당하시는 건가? 이걸 100%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가능성 0%라고 여겼다가 혹시라도 진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는 못하고 근심을 하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 이전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것과 근심을 하는 것은 수준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믿거나 십자가를 향해서 뭐 소망을 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결국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근심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보통 때 다른 본문을 설교하거나 또 성경 공부하거나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 나는 반드시 죄를 짓고야 말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죄를 짓는 사람 뭐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순종하거나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막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벌 받는 건 아닐까? 아니 벌을 안 받더라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해요. 근심을 해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근심을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이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나는 다른 게 너무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근심하면서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팔아넘겼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랑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잖아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예수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러면서 드디어 살 길 찾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건 아니에요.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했다고 해서 그 근심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이 세상 길을 선택했을 때에 나는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그걸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아, 네가 근심했구나. 고민했구나.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내가 봐도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적인 길을 간 것이지. 내가 이해해 줄게.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구약성경에서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정중한 거절이라고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요. 법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방으로 넘어가니까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들이 쓰러지고 막 재앙이 임하거든요.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냥 보냈다가는 경을 칠 것 같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금으로 뭘 만들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해서는 거기다 금붙이를 잔뜩 올려놓고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할 때에 항상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거절한 것이다. 다만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다. 돈을 들여서 거절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정중하게 거절을 해도 거절은 거절입니다. 아무리 근심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어 가지 정도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역시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고자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자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끝끝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제지했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는 반응을 했고요. 나중에 말씀하시면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입에 꺼내기도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결국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러하다 하더라도 역시 불순종은 불순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에 나왔던 사건은 믿음으로 질병의 문제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씩 더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면 고집부리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품고 늘 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생각과 입장을 바꾸는 것이 창피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금방금방 잘 바꾸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사람, 주님께 묻는 사람, 주님이 알려주시면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중요한 일도 사소하고 작은 일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홀로 앞서 뛰어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삶의 큰 그림들에 있어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것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때들 또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주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귀한 상급 베풀어 주실 것임을 늘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실 것에 대하여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